요한복음 메시지 3 생명과 건축에 대한 소개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확장과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많은 자녀들을 낳기 위하여 생명과 빛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14절부터 18절까지의 구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말씀이시오 하나님의 확장과 표현을 위하여 많은 자녀들을 낳는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성육신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며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누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육신 된다는 것은 견고케 된다는 뜻입니다. 성육신 되기 전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비밀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육신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분이 되었습니다. 성육신 되기 전에 그분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접촉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육신이 되므로 그분은 견고하고 실제적이며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해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견고한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으로 그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그분을 만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육신 안에서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성육신을 통하여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었지만 우리가 그분을 누리려면 무엇인가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1장 14절에서 그분은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고 말합니다. 그분에게 교리와 은사가 충만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었을 때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은 그를 보고 만졌을 뿐만 아니라 그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나 마리아에게 왜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으며 그의 임재를 좋아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단히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누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말로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임재 안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달콤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림과 실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정의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 그들이 누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은혜와 실제가 충만한 육신 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 성육신된 말씀. 육신이 되심. 우리는 방금 말씀이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육신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을 표명하기 위하여 육신이 되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표명했습니까? 그는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므로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초기의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표명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육신을 입고 온 것을 알기 원한다. 너희는 모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내 얼굴을 보라.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나를 알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했다면 그의 모든 제자들은 그분에게서 떠나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돌아가겠다 라고 했을 것이고 마르다는 주여 나는 집에 가서 내 일이나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가르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실제가 충만한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어린 자녀들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표명하기 위하여 여기에 온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은혜와 실제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표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나는 결코 고기 잡으러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영원히 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말씀인지, 창조주인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그와 함께 있으면 아주 달콤하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을 표명한 방법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을 표명하지 않고 그러한 달콤한 누림을 제공함으로 하나님을 표명했습니다. 그분은 다만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임재는 얼마나 누림직했습니까? 그의 임재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초기에 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매력적인 임재를 떠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표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교훈이나 교리나 규율이나 율법이나 은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누림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누림의 체현입니다. 그가 여러분과 함께 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립니다. 여러분은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귀한 분인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그의 실제를 얻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묘사할 말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오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를 부르면 우리는 달콤함과 안위와 안식과 신선함과 강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의 실제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당신은 무슨 실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나는 그것을 묘사할 줄 모르지만 실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시간을 갖기 전에 나는 공허했지만 지금은 만족합니다. 나에게는 실제가 있습니다. 나는 만족했고 충만되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표명하기 위하여 성육신 되었으며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표명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그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되고 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는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 이것은 그가 어떤 죄 있는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이 되셨습니다. 모세에 의하여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되신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 노뱀은 뱀의 형태를 가졌지만 뱀의 독 있는 본성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 본성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선합니다. 그것은 대체를 위하여 뱀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것에 대해 더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을 때 죄 있는 육신의 본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만을 가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육신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를 만질 수 있고 그에게 참여할 수 있고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육신이 되었을 때 그는 밖으로 보기에는 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죄로 삼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실제로는 죄의 본성을 갖지 않았으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형태만을 가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설명할 언어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실 텐데 어떻게 그를 죄를 알지도 못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아심으로 죄도 완전히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그가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이해에 의하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고 그가 죄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의 본성과 본질 안에는 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는 죄가 되었지만 그 안에는 죄의 본성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죄의 육신의 형태와 모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심. 육신 안에 그는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성육신 되므로 하나님을 인성 안으로 이끌어왔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장막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역사에 의하면 이 땅에는 사람 가운데 장막이 있었고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는 참 장막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육신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 자신인 참 장막의 예표요 그림자요 예시입니다. 하나님은 장막 안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이끌어온 것은 장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한 것은 육신을 입은 예수였습니다. 그가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육신을 입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체현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체현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육신으로 체현되셨습니까? 그것은 죄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 참여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신 것입니다.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있을 때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으로부터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육신에 의하여 육신 안에 숨겨져 있던 영광의 하나님이 산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변형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인 그 영광이 장막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옛적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안에 감추어 있던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일이 변형의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세 제자들 앞에 서 있었을 때 갑자기 예수 안에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표현되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쳤습니다. 그때 그들은 놀라서 그 영광을 많이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때 약간은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회상해 보면서 그들은 틀림없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은혜와 요한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장막을 쳤을 때 은혜가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은혜라 부르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우리의 누림을 위한 충만으로 그의 모든 어떠함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 위안, 능력, 힘, 빛, 생명, 의, 거룩, 하나님께 속한 다른 모든 속성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우리 누림을 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분의 어떠함에 모든 충만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고 말합니다. 신격의 충만,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로 거하십니다. 우리는 은혜가 우리의 누림이신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비교해 볼 때 그리스도가 은혜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물질적인 선물이나 영적인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외의 것, 하나님 외의 것은 가장 좋은 것일지라도 사도의 눈에는 다만 배설물이었습니다. 헬라어로 그것은 개의 음식, 즉 고대의 개에게 던져준 똥이나 쓰레기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외의 것을 추구하면 그는 쓰레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모든 것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이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은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누림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에게 참여할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은혜란 우리의 누림을 위한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란 교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 안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강함과 생명과 안위와 안식과 능력과 의와 거룩으로 체험할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방법으로 표명했으며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누림의 한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어떤 음식을 아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어떤 음식이 맛있다고 말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맛보지 않고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음식에 참여할 때 그 음식은 나의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표명됩니다. 이제 나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도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맛봄으로 우리에게 표명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로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을 능가합니다. 우리는 누림을 가지고 있지만 그 누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과자를 맛보고 이 과자는 맛있다 라고 말한다 합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맛있느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맛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맛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임재를 누리고 그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명되었고 우리는 그를 깨닫게 됩니다. 실제와 하나님을 누릴 때마다 우리는 은혜뿐 아니라 실제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에게는 누림, 즉 은혜가 있으며 이 누림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되심의 마지막 항목은 실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사실상 실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현과 하나님의 실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신약에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했으며 솔로몬은 모든 것이 실제 없는 헛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실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사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고 솔로몬 왕의 눈에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실제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은혜를 누리고 실제를 붙잡게 됩니다. 은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누림이 되는 하나님이고 실제는 아들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는 누림이고 실제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참여하고 하나님을 빛으로 체험할 때 당신은 빛이신 하나님의 실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깨달음이 없는 하나의 용어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한 부분으로 누릴 때 당신에게는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당신이 누린 하나님이고 실제는 그 누림 안에서 당신이 깨달은 하나님입니다. 은혜와 실제는 예수와 함께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사람 위에 내린 요구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기껏해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간증이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실현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참여할 수 없으나 은혜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누림이며 실제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실현입니다. 결국 은혜는 사람이 누린 하나님이며 실제는 사람이 깨달은 하나님입니다. 은혜와 실제가 예수와 함께 왔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은혜와 실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묘사할 적절한 언어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체험으로부터 그것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참 생명이며 빛이며 만유이며 안식이며 인내며 겸손이며 그 밖에 많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은혜로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을 실제로 누릴 때 그리스도의 풍성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성육신된 그리스도 안에는 넘치는 충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거룩한 충만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실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와 실제는 한계가 없습니다. 항상 충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누릴 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와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누릴 때에는 한계가 없고 오직 충만뿐임을 알게 됩니다. 이 충만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충만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은 그 충만의 제한이 없음을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아무리 누린다 해도 소멸되지 않고 실제는 여러분이 아무리 체험할지라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하면 할수록 더 많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체험하는 능력만큼 증가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신격의 충만함의 분량이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분량이 8온스의 컵만큼이라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충만도 8온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량이 800갤론만큼 확장된다면 하나님의 충만도 그 분량만큼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량이 태평양만큼 된다면 하나님의 충만도 그만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태평양만한 분량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대양만한 분량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분량이 그 정도까지 증가한다면 하나님은 그 분량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누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을 얼마나 누리는가는 우리의 분량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표명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고 성육신 된 후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서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1장 18절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표명하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즉 독생자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고 항상 있을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그 의미는 깊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품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만족할 만한 정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본질적이고 깊고 심오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순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해와 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런 독생자가 끊임없이 아버지 품속에 있으며 아버지를 표명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아버지를 표명하여 우리를 아버지의 누림 안으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와 실제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갈 때 은혜를 누리고 실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누릴 때 그에 대한 이 깊은 누림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누림은 우리를 아버지 품속으로 이끕니다. 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사랑과 빛을 갖게 됩니다. 은혜가 사랑의 표현이고 실제가 빛의 표현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은혜와 실제로 누릴 때 이 누림은 우리를 사랑과 빛이 있는 아버지의 품 안으로 이끕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사랑은 은혜에 감춰진 근원이요 빛은 실제에 감춰진 근원임을 압니다. 이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은혜와 실제가 나오고 요한일서에는 사랑과 빛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끌며 우리는 그분을 은혜와 실제로 누립니다. 요한의 첫 번째 서신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며 우리는 그를 사랑과 빛으로 누립니다. 우리가 은혜만을 누린다면 그 누림은 그리 깊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사랑 안으로 이끌 때 우리는 은혜가 흘러나온 근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근원으로 추적해 갈 때 은혜는 사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빛은 실제가 흘러온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실제의 근원으로 추적해 올라갈 때 빛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은 실제에 대한 더 깊은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표명함.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을 표명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정의하기 위하여 성육신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는 말씀과 생명과 빛과 은혜와 실제로 하나님을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가 하나님의 성육신과 관계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신 안에서 발견되고 완성되었습니다. 말씀은 표현된 하나님이요, 생명은 나눠준 바 된 하나님이요, 빛은 비추는 하나님이요, 은혜는 누린 바 된 하나님이요, 실제는 깨닫고 이해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섯 가지를 통하여 아들 안에서 완전히 표명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표명된 것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과 생명과 빛과 은혜와 실제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표명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갖고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더 비추이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은혜이신 하나님을 더 누리고 실제이신 그분을 더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표명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정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과 빛과 은혜와 실제를 가진 말씀으로 성육신되어 하나님을 표명하고 표현하고 설명하고 정의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처음 18절은 말씀, 하나님, 생명, 빛, 은혜, 실제라는 몇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만물이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으며 하나님 자신인 그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어 은혜와 실제를 사람에게 가져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이 받기 위한 사람의 빛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그렇게 받는 자는 그분에게서 태어나며 그분을 생명과 빛으로 갖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은혜와 실제이신 그분에게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표명되었습니다. 말씀, 생명, 빛, 은혜, 실제가 됨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정의했습니다.